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 거죠. 이전에 유다 땅으로 피난처를 정하고 들어올 때는 뭐 사실 상황은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유다로 들어왔던 것이고요. 유다 땅에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도피를 해 들어가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좀 편안하게 지내는 길이겠다 싶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피처를 정해 들어간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블레셋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1년 4개월을 지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행적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만 놓고 보면 별로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죠. 특별히 죄 지은 것을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성경이 기록한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그술, 기르스, 아말렉 지역의 사람들을 침노했고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쳤다. 그러니까 사람도 침노하고 땅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특별히 참 우리가 읽고 싶지는 않지만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 소, 나귀, 약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한 거예요. 또 전쟁을 잘하던 사람인지라 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런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는지라 나가는 족족이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현실만 놓고 보면 그럴듯한 거죠.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침략자로 산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 물건을 빼앗아오는 노략군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했던 전쟁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했던 전쟁 혹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행하는 전쟁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그 전쟁을 언약전쟁이라고 해요. 왜 언약전쟁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언약전쟁입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얻은 노략물은 이스라엘의 수입이 되지도 않고 이때 얻었던 땅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이 갖고 왔던 노인물들을 다시 몽땅 다 가졌을까요? 하다못해 숟가락 하나라도 아기스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어찌 보면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용병처럼 쓰임받고 있는 그런 노략질을 하는, 그런 침략자로 살아가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아기스에게 인정받고 아기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피에 들어간 다음에 행하며 살았던 일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난 뒤에 10절에 보면 다윗과 아기스 사이에 대화가 나와요. 아기스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게 아기스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사실 이것 말고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네가 오늘은 어느 땅을 침략하고 어디에서 물건을 빼앗아 왔느냐. 오늘은 몇 사람이나 죽이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더라면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느냐. 오늘은 어디에서 기도를 했느냐.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해 들어가 있잖아요. 블레셋 왕은 눈꽃만큼도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딱 한 가지만 묻는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 자기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몇 사람이나 죽이고 어디 가서 무엇을 노략질해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대답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람일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요, 남부 지역에 부엘세바를 기점으로 해서 그 밑에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거든요. 그 사막지대를 네게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유다 맨 밑에 있는 네게부 지역, 여러므엘 사람들이 사는 네게부 지역, 겐 사람의 네게부 지역에서 내가 침노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은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여기 가서 싸우다 온 곳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쪽 지역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자고 둘러대가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대답을 하면서 자기 실제로 전쟁을 하고 싸움하고 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나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너무 빚이 많이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에게 작정원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분란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교육관을 또 빚을 져서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또 작정원금을 또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방을 가면 매번 열심히 신방을 돌아서 하루에 몇 가정 이상 신방을 가야 된다. 이제 정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작정원금을 빨리 헌금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동기 목사님이 그거를 쭉 앞장서서 하시다가 우리끼리 만나 이야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내가 지금 이게 목회를 하는 건지 일수장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돌아다니면서 헌금하라고 하고 도장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게 지금 일수장사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조금 이따 그만두었습니다. 사역지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다윗도 지금 이게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아기스가 물어보면서 야 너 싸움 오늘 정말 잘했다.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다윗이 대답하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감사하고 야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많은 노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뭐 일수장사처럼 맨날 도장 찍고 다니듯이 오늘은 여기 가서 싸움하고 오늘은 저기 가서 싸움하고 내가 이러자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나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이 아기스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별로 탐탁치 않은 하고 싶지 않은 대화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는 뭐 특별히 나눌 대화가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12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남녀를 죽여버리고 아무도 포로로 데리고 오지 않았죠. 포로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일행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이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간단해요. 만약에 전쟁하고서 사람들을 살려서 데리고 가면, 포로로 데리고 가면 노예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윗의 노예가 되느냐?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되겠죠. 아기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중으로 돌아간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아, 다윗이 우리에게 노예를 갖다 주던 사람이야. 전쟁에서 블레셋의 배를 많이 불리게 했던 사람이야. 다윗 때문에 블레셋의 힘이 많아졌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다윗이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오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름대로는 뒷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나한테 별로 좋은 역할을 못할 텐데, 좋은 평판을 못 듣게 만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다윗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블레셋 땅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나쁜 평판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쁜 평판을 들을 때에 최소한 요것만큼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뭡니까? 아무도 부정을 할 수 없어요. 누가 보면, 아, 다윗이 지금 옳지 못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포장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어도 결코 포장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12절에 보면 아기스의 생각이 나오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결국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처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직분자,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아기스가 영원한 나의 부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간단합니다. 죽여서는 안 될 사람,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 죽이고, 끌고 와봤자 내 재산 되지도 못할 것들 노인물로 갖고 와서 블레셋과 아기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저 아기스의 영원한 부하로 인식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날마다 연명하고 살았다. 이게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우 불행한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미 쭉 다 설명하고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행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가할 때는 항상 기준이 중요하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게 제일 평가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좀 높게 줄 수도 있고 낮게 매길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10년 넘게 광야 생활하고 도피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다윗의 여지껏의 삶을 기준으로 삶아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여지껏 뭘 했는지를 기록했는가 보면 몇 가지를 기록해놨어요. 광야 생활을 보면 첫 번째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하고 자기도 도피자 신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전쟁을 감당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왕, 그 일라 사람들, 십지역 사람들,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기에게 함부로 대했던 나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막 내가 함부로 해서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코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두며 살았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다윗이 살았던 모습들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첫 번째로 블레셋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과연 이게 고난이 없고 평안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고 있고 안전하게 살고 있고 이게 괜찮은 것인가? 여지껏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걸 과연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 민족들을 침략하는 주변 민족들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지껏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를 못살게 굴던 사울 왕에게도 손을 대지 않고 그 원수에게도 선대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다윗에게 한 번도 해코지를 한 적이 없는 다윗에게 악하게 한 적이 없는 주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지껏 살았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지껏 다윗이 했던 모습들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했던 것 중에. 그게 뭐냐면 그일라 사건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필요할 때 다윗은 자기가 비록 도망자 신분이지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살았었거든요. 그게 광야 생활의 모습인데 그와 관련된 모습만 현재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은 이제 한 이틀 후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조금 있으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다윗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그런 지경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 한 가지만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결국 다윗은 여지껏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 고난 없이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여지껏 살던 것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저버리면 그런 편안할 것 같아서 믿음만 저버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생활이 저버려지면 다른 모든 삶들도 살아가는 생활들도 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는 교회만 안 가고 다른 것들은 똑바로 살게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만 안 나가면 또 그냥 다른 것들 조금 등한히 하면 다른 생활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게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죠. 다윗을 보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더 정돈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결국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간 거죠. 그곳에 가서 나는 똑바로 살겠다? 아니요, 그거 어렵습니다. 안 갔어야 됩니다. 블레셋 땅에 안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죠. 나는 거기 가서 똑바로 살겠다.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1년 4개월이나 거기서 버티고 있죠. 참 불행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평안하게 살기 위해 혹은 내 마음에 참 합당하게 흡족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 가서는 안 될 곳에서 함께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얄팍한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보기로 삼아서 이와 같은 길은 걷지 않는 다윗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다윗이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다윗이 합당하지 못한 또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참아 드러내놓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발걸음하지 아니하며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우리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하여 매사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